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남은 때를 주의 은혜의 복음과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이 선한 일에 불러 사용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부탁하신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한 시간 말씀을 상고하는 이 귀한 시간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 가노라.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고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다름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형담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도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신데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들이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강조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같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합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 A번 교육 목표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굵은 글씨로 맨 위에 써 있는 말씀 있죠? 예, 대답하셔도 돼요. 그 제일 큰 글씨로 써 있는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말씀들은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될 말씀입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근데요, 이게 구체적인 교육 목표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구체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근데 이걸요, 우리 학생들에게만 가르치고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 이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목표로서 정해져 있는 문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구원받은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운 성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들에게는 이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많이 들으실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말씀이 지금 보신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뒤로 더 붙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정말 중요한 거 여쭤볼 거거든요. 저 좀 보시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뭐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답게 살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여쭤보면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람의 본분. 예. 예. 지금 그 말씀 드리려 했어요. 사람의 본분이 사람답게 살려면 나라에 효도하고 부모의 나라에 충성하고 저도 헷갈리네 이제 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협력해서 또 그리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실제 우리가 배워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홍익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이념 또한 홍익 인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949년인가에 제정되어진 것에 보면 우리나라 교육 이념 또한 홍익 인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널리 세상을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 유익하게 한다. 라는 것에서 세상의 교육은 출발합니다. 공부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 가서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세상을 유익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자고. 그것이 세상의 교육의 목표야. 그런데 그 모습은 참으로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져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후의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것이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자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는 법 그걸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전도서 12장 13절 거기에 보시면 거기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바로 밑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가요? 예. 실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의 가치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러면 가치관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교육은 아무리 유익한 교육 그리고 훌륭한 교육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까요? 예.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케네디 시절에 케네디 시절까지 그 이전에 케네디가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요. 그때까지는 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때 이것을 가르치지 마라.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가지고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 창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부분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는 교내 문제가 추임, 껌 씹는 예? 그게 문제였어요. 소리내서 딱딱거리고 씹고 그리고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그리고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게 학생부실 와갖고 상담하고 학생들 벌주고 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난 다음에 나타난 학생들에게 나타난 현실은 뭐였냐면 낙태, 예. 그리고 폭력, 사회 현상에 어른들이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학교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것을요 공교육에서 그대로 인정을 한 거야. 그랬더니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 될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이 말씀만 갖고도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는 콜이라는 단어야.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래 의미가요. 전부,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원래 의미를 살려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분이라. 뭐 읽어도 틀리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그걸 이 구체적인 삶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 바로 교사인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유인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죠.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레미야 9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로요? 지혜가 아니에요. 용맹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함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우리 중심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시는데, 특히 시편 34편엔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는 것,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 자체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예.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거요. 구원 받기 전에도 얘기도 했고 간증도 했고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상식이니까. 근데 왜 그거 그 말씀과 나와 연결이 안 됐어요? 체험이 안 된 거야. 근데 이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은 거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셔야 할 것도 그와 같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찬빛은 중고등부의 공과예요. 공과. 그리고 머릿돌, 그건 유치부와 초등부의 공과죠. 주일날 분반 시간에 학생들과 그 공과를 가지고, 물론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그 분반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하게 하실 수 있게 미리 준비되어진 그런 보조 자료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교재는 하시겠지만 실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등장인물을 나열하고 그분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을 쭉 설명해주고, 아 이런 일이 실제 있었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 그것이 하나님을 안 걸 설명한 거예요. 안 걸 가르치는 겁니다.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 알아가게 될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알아가게 되면 알아가게 될수록 갖게 되어지는 마음이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 또한 경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170번 정도 등장한 170회 정도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기 유인물에 지금 있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자가 가르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 얼만큼 경외한 거야? 자기 아들을 바쳐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예. 별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대답하셔도 돼요. 예? 113세. 예. 대략,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쵸? 근데 이 이삭의 나이는, 대략, 보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이삭의 나이를 어떤 분들은 10대 후반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20대 초반까지 보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나이가 꽤 먹은 거야. 예? 아버지 따라서 며칠 또 길을 가고 또 나무 짐 지고 번제에 드릴 그 나무도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꽤 큰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거니까 잠깐 깨고 할까요? 깍지 한번 끼시겠어요?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돌리시죠. 오른쪽으로. 예. 예, 이제 반대로 왼쪽으로. 예. 이제 완전히 뒤로 돌리. 뒤로. 예, 뒤로. 자. 우리가 맨날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이걸 보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선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게 있어요. 교육은 말로 지식적인 전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게 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분명해집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들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고민해요? 고민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또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그의 믿음이 증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타낸 그 말씀을 믿었던 그 증거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요. 아들을 바치려니까 바로 순종해요. 아들 데리고 가요. 부인하고 의논해요?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갔죠. 아들 데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에 아들이 물어보죠. 이삭이. 아버지 번제물로 바칠 나무도 번제에 드릴 나무도 있는데 번제 드릴 짐승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고. 그리고 올라가시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을 하시네. 그리고 누굴 묶어요? 자기를 묶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한번 상황극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자기를 묶네. 우리가 이삭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네? 어떻게? 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어떻게? 아버지 왜 이러세요? 또 그러더니 단 위에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더니 칼로 잡으려고. 그럼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면 그만인데 이삭이 거기 왜 누워있었을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게 교육이에요. 평상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걸 이삭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날 한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을 지목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목숨을 취하려 하시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그걸 보면서 그대로 참고 기다리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대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들 붙잡아 놓고. 네. 이해가 되나? 애가 이해를 못한다니까 평상시에. 그래보지도 않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바쳐서 제사드리고 했던 걸 평상시에 보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아들은 배운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실제 삶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우리 교사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제일 큰 주체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들은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그리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가장 큰 것도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 이 일을 맡은 것이 교사고요. 그렇죠? 이건 네. 참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은 실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요. 네.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린다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 번제물로 드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나야 생겨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야.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건 교회 학교에 와서 아니 교회에 와서 그리고 주일날 선생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르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이 저 좀 보시죠. 교회 학교에 와서 아니 교회에 와서요. 선생님들과 함께 분반 시간에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고 그리고 집에 가면 자기 멋대로 살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두 글자로. 그게 외식이에요. 네? 부분적인 경건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거 가르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의 룰을 가르치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교육원에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행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만나서는 뭐를 해야 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교회에서 무엇을 하다가 돌아가는지를 가르치자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뭘 가르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법 그걸 가르치자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글씨 밑에 박스에서요. 첫 번째 1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지금 나뉘어져 있죠. 이것은 각 부서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목표이기도 해요. 제일 큰 교육의 목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목표는 우리 삶의 목표이기도 해야 하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된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심의 메시지고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살, 6살, 7살 되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네? 경외가 뭔지를 몰라요. 단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아이들에게는 뭘 가르치는 거냐? 여기 지금 1번에 있는 교육 목표대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유치부 때 교육 목표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이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등부 올라와요. 이제 고학년이 됐어요. 초등부 고학년 3, 4, 5, 6학년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까? 거기 2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이때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야. 말로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가 아니라 실제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성령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게 무엇인지 이때 확실하게 알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이때가 초등부 시기여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교육 목표가 다 들어있어요.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는,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초등부 때 교육의 목표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지면 그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3번의 교육 목표를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게 무엇이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왜 성경은 왜 읽어야 돼요? 기도는요? 교제는요?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데요?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중등부 때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등부 교육과정이 끝나고 고등부에 올라오면 그땐 뭐하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야. 그래서 고등부 졸업하면 이제 청년회, 그리고 교회에서 각 지체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준비시키는, 그것이 바로 고등부 때 교육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답게 살자고요.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 법을 가르치자고요. 그것이 학생들에게 또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요. 여기 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까지, 3페이지, 4페이지, 까지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정리해서 또 따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내용.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무엇을 가르칠 거냐? 자, 4페이지요. B, 교육, 교회 학교 교육 내용. 신앙생활의 네 가지 요소를 생활에 뭐하게 한다고요? 실천하게 하는 거야.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지식의 전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렇죠? 1번, 1번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뒤에 5페이지에 2번 있죠? 2번도 보실까요? 2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3번,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4번, 교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근데 제가 다 읽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반쪽만 읽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 제대로 가르쳐요. 기도하는 거 가르쳐요. 전도하는 거 가르치고 교제하는 거 가르쳤어요. 그럼 다 가르쳤냐? 반쪽이라니까요. 실제 뭐 하게요? 실천하게 해요. 그 말씀을 갖고 생활하게끔 가르치는 거야. 네. 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 저 좀 보시죠. 이제 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막 너무 그것이 피부로 와닿고 그리고 너무도 많은 부분이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조급한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다 됐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해서요, 우리만 잘하자 그럴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나 잘하면 되지 뭐. 우리 애들은 뭐 지들이 크면 또 잘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많은 기성 교회들이요, 처음에 초창기의 모습에는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복음과 상관없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또 거듭난 삶이,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 교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요?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촛대로 옮겨버리신가요? 처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모습도 있지만 그 후에 2대 교육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 세대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거기서 그쳤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정말 하나님이 세계에 많은 민족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그 일에 쓰임받고 있고 거기 동참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만 하다 말까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이들한테 뭐 물려주고 싶으세요? 아파트 한 채? 아니면 더 좋은 환경? 네?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은 신앙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지에 대한 것은 더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실제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예? 애들 보고 공부했냐고는 물어봐도 성경 읽었냐고는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너 여태 안 읽었어? 빨리 들어가서 읽어. 그리고 말아. 같이 읽지는 않고. 예?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요. 예? 아이들을 공부시켜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의사 선생님도 됐고 법조인도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뭐해요?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음모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 우리 마음부터 있어야 돼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이 학생이 그 학년에서 학생 대표도 하고 했던 학생이에요. 근데 고3이 되니까 어머니가 너 공부도 잘하는데 괜히 성적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씀, 주일 말씀 엄마랑 같이 듣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참석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일단 대학교 붙거든 그때 또 열심히 하자. 아이가 부모 말이니까 순종했죠. 그래서 결국 1년이 지나가지고 좋은 학교에 부모님과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1년 뒤에 나타나더라고요. 엄마는 당연히 대학에 붙었으니까 청년회도 가고 대학부도 가라고 애가 안 가요. 1년 동안 대강당 와서 말씀 듣다가 그 시간도 아까우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 듣다가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씀 듣는 것도 거기에요. 부모님의 책임도 있지만 선생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애를 강권하고 부모님과 교제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도했어야 될 일인데 맡겼어 그냥. 그래놓고 아이가 1년 지나가지고 교재 안 나오고 예? 재밌는 것 예? 대학교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것 많아요. 그쵸? 예?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지 마라 밖에 없었는데 웬걸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예?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은 제일 큰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고 그 다음은 교사에게 있는 겁니다. 강권했어야 될 일을 강권하지 않았어요. 자, 아이들요 의사 선생님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의사 선생님이 끼치는 영향력 정말 크지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 그 사람이 예? 남은 생을 건강하게 또 살 수 있게끔 또 예? 도와주고 그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 정말 중요한 역할이요. 근데 아무리 명의가 고쳐도요 그 환자가 수명이 다 되면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차피 한번 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끼치는 영향력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무명해요. 유명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무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끼치는 영향력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돼요. 30년, 40년짜리가 아니라고요. 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영혼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분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돼요.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 좋든 싫든 교사로 책임을 맡게 되면 그 분반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신가요? 명찰 따라서 교사 굉장히 큰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더 많이 구해야 하고 아니 말씀 가르치는 거? 예! 아니 너무도 귀따갑게 들어서 잘 알아요. 기도하는 거? 예! 교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거냐고요. 뭐를? 단지 말씀만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분반 학생들 이제 다음 주에 분반 교재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참관하실 때도 보시면 분반 선생님에게 한 선생님에게 많은 아이들이 같이 속해 있어요. 그러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요 그날 공부하려고 했던 성경의 주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 어떤 아이는 예? 그 주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던 그 주제에서 꼭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그리고 교제를 가르치기 전에 전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건 그 아이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네. 주일날 하다가 일주일 다 지나가고 주일날 분반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서 그 시간에 파악하려면 그 시간에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살 때 사람은 분명히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 읽으라고 가르치는데요. 얘가 정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교제해줘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선생님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뭘 하는지? 예.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다 안다고요. 근데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지. 누구든지 다 얘기해요.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하는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을 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자장면. 예. 네. 무엇인가 먹어야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교훈받을 수 있게, 아이들이 그런 일에 익숙해질 수 있게 선생님들이 일일이 지도해 주시는 것은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 살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도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제하시고 챙기셔야지 될 내용 중에 학부모님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과의 교제도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냥 믿거냐고 맡겨두실 게 아니라 부모님을 가르쳐서 부모님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들과 교제하시라고요. 아이의 상황을 놓고 자꾸 들어보시고 그래야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하고는 얘기하기가 참 두렵고, 그러니까 주일날 애가 와서 하는 얘기만을 갖고 아이를 지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와갖고 얘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 못 줘요. 말씀과 관련해서도, 기도와 관련해서도, 교제와 관련해서도, 전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살 수 있게끔 살게 하려면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될 내용인 겁니다. 전해줘야 될 내용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4페이지에 말씀을 읽는 일이 습관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라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해야 한다. 예, 실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 본성에는 위배되어지는 일이에요. 육신을 쳐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꼭 그 아이가 그걸 선생님의 말이 맞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아이의 상황을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육 방법. 교육 방법에 보시면요. 1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행함으로 가르치라. 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 모델이 있습니다. 본이 있는 거예요. 그 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선생님이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하다못해 선생님의 억양까지 흉내내서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말하는 그 말, 그 톤, 그 다음에 말하는 말투까지도 흉내내서 집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또 같이 읽으실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다. 행하며 가르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이들 앞에 먼저 행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사의 생활이 말씀을 더욱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사는 솔선수범하고 범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교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고 말씀을 읽는 모습도 헌금하는 모습도 교사가 본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사를 닮은 분반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 보면요. 굉장히 어떤 때는요. 마음이 많이 눌려요. 저 좀 보시죠.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거 생각해 보시고 교사 그만둔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우리 형제님들을 닮은 아이들, 자매님을 닮은 아이들, 분반 아이들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둬야 되겠어요, 저. 이게 아니고 제대로 하자고요, 우리도.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먼저 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자고요. 그것이 교사의 모습이요. 예. 나는 못하니까. 그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요. 아이들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거든 누가 먼저 주님을 닮아야 한다고요? 교사가 먼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예전에 오세훈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어제 그 부장단 모임 말씀하셨어요? 44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이번 이제 학예 수양회 때문에 이제 오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준비를 해요. 그리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초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 번을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질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계속 준비해요. 어느 날 갑자기 행사 당일 돼갖고 그냥 다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기도가 있고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실 차례고 거기 동참하실 차례야. 중고등부만 같은 경우도 6월 12일 날 또 모이는 현장에서 모이고요. 그리고 7월 9일, 7월 10일 날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를 해요. 전적으로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그래서 1박 2일로 또 분반 시간에는 뭐를 해야 할 거며 또 봉사를 맡은 건 어떤 것을 해야 할 거며 하는 것을 전체적인 리허설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아, 난 가기 싫은데. 그러면 아이들에게는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걸 가르치는 거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시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교회의 일을 먼저 하고 예? 교회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하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아이들이 주님을 닮기 원하거든 교사가 먼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먼저 보내놓고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먼저 말씀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행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어떻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모범적인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사를 따르는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학생들이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거든 교사가 먼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은 주님 닮기를 원하면서 자신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처럼 어른이 되거든 그 후배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으로 그 후배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그것이 전해지고 또 이어져가는 것이 옳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 성경으로 가르치라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우리 아이들을 구원을 받게 하며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보시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책을 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직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직책. 찬양대에 봉사하는 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거야. 이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책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직책도 맡기셨고 그리고 또 무엇도 맡기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말씀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20절에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신한대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책을 맡기셨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또 하나 그 일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이거 대사라는 단어입니다. 엠베서더잖아요. 놀라운 직책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요, 이건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요, 그걸 교회의 여러 지체가, 결국은 찬양대에 봉사하는 분도 이 역할을 하는 거고, 교사들도 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위치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위치에 있는 교사들은 더 많이 겸손해야 할 것이며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고 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고요. 잘못 심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증거하고 올바로 전달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해야 할 게 귀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이사야서 50장 4절.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말로 돕는 것도 필요해요. 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고요. 말씀으로요. 우리 학생들도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학자의 혀로 정말 학자처럼 말을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학자처럼 들어야 돼요. 명심하셔야 될 건 배우기를 그치는 순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데 익숙해요. 이제 좀 지나면요.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리고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받은 은혜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그 아이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을 실제 아이들에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지를 않는다면 더 이상 교사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게 이제 8페이지에 나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배워야 해요. 항상 배우는 것을 항상 듣는 말씀 듣는 것 성경 읽는 것 예? 기도하는 것 이것이요 항상 익숙해져야 하고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마음을 두고 하셔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한 것만큼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지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큼만 가르쳐요. 그 범주 안에서. 더 이상을 못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써먹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교훈받기 위해서. 그리고 교훈받은 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 이전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이 모습이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올바로 그리고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이것이 교사에게 맡겨진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로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사실 우리에게요, 세상에서는 선생님을 하든 의사 선생님을 하든 의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뭐 법조인이 되든 시험을 통과한 분들, 자격 조건을 갖춘 분들이 하죠. 대답하셔도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요, 교사 신입 교사 모집을 했을 때 끝나고 시험 봐가지고 패스된 분들만 명찰 드리고 자격 시험 있어요? 얘기 들으신 거 없죠? 시험은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서 자격증을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은혜로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으셨고 여기 동참하셨어요. 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말은 충성되니까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라 충성되다고 보시고 맡기신 거야. 나는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은혜로 받은 거야. 합당한 조건이 갖춰져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할 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할 뿐입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생님들이 알게 되시는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수고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게요, 아이들이 선생님이구나 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교사니까. 근데 애들한테 배워. 이 말은 지금 이해하실라 하지 말고요. 실제 하면서 느껴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 귀한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될 겁니다.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도는 형식도 시간 낭비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교제하는 것도 준비도 기도여야 하고요. 그리고 끝나도 기도로 끝내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사로서 준비되어진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뭘로 가르치라고요? 칭찬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이상하게요, 야단치는 건요 누구든지 다 하죠. 다 해요 그건. 근데 칭찬은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못한 것 지적하기는 쉬운데 그 중에 장점을 끄집어서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이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칭찬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이제,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신 그 아이들과 교제할 때, 아이들의 면면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면 칭찬할 거리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칭찬할 수도 없어요. 격려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잘못을 지적하는 교육 방법은 피하라. 이제 4번과 칭찬으로 가르치라는 것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분반 시간을 규모 있게 운영하라. 분반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시간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요, 뭐야 할까요?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참관하실 때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요. 분반 시간에 중요한 것이 특히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경청이에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로 교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시간에 분반 시간에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개인적인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거기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 파악하기도 급급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제가 안 되죠. 수박 겉핥기식인 교제만 되고 그냥 가요. 찬빛 해온 거 검사하고 머리털 해온 거 검사하고 그러다가 시간 끝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중에도 학생들과 교제하고 아이들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분반 시간, 주어진 짧은 시간을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효과 있게 정말 쓰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분반 시간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반 시간 효과 있게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요, 혼자서 많은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경청이요. 경청.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셔야 돼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에서 교제해서 위로자도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지도하는 사람이요. 예?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따로 개인적으로 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학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따라하려는 마음이 생기게끔 지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가 아이들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남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간증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렇죠? 근데 간증할 때 보면 딴 사람 얘기예요. 자기 얘기는 쏙 빠지고. 예. 분반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얘기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10번, 신앙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1번,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인데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뭘 물어보셨죠? 그때 왜 그랬어? 그거 물어보셨어요? 왜 나를 부인했고, 상관없는 사람인 양? 그때 왜 그랬어?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물어보시고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리고 하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시면서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사되었고 교사의 직분을 맡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마음은 먼저 가져야 될 준비의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봉사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바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주님이 부탁하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좀 보셔요. 저 좀 보시죠. 조금 있다가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맡길 아이들은 신앙의 상태가 다 훌륭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정말 걱정됩니다. 그럼 받았나 싶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정말, 이야, 우리 애도 저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애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 걔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못하는 아이들은 내치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부탁하신 그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분반을 맡았다 치고 하나가요 얘기하는데 도대체 얘는 구원을 받은 애 같지가 않아.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걔는 구원 받게 해야죠. 그쵸? 상담도 붙이고 또 도와주고. 아니 우리 저 교구 집회할 때 안 온다고 하는 분들요, 참, 막, 그냥, 별, 진짜, 막, 얘기하는 것, 막,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안 그러세요? 또, 가족들 전도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집에 놓고 가잖아. 그쵸? 막, 속상하게 해야 돼. 우리가 다 들어, 일단, 말씀 듣게 하려고. 근데, 분반에 온 아이가, 말도, 분명치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아이 같아. 언젠간 받을 거야. 그리고 그냥 둬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반에 나한테 부탁하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사예요. 상담도 붙이고 예?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밥갈이도 하고 마음도 예? 정말 준비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 전도 못하면 그쵸? 이 바탕이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한 사람씩 예,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교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에 예,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있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각 사람을 권하는 거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분반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선생님들이 외치고 끝내는 게 아닌가요? 하나이 하나이 한 명 한 명 한 학생 한 학생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것이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은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익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반복해야 되냐? 쉽게 잊어요. 예? 아는 것 같지만 금방 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솔로몬이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왜 등장을 못 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린아이가, 예?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도했던 왕이 왜 말년에는 그렇게 끝나요? 이게요. 끝까지 유지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알고 있는 거라도, 예? 아무리 익숙한 거라도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하면서, 예? 반복하는 것. 이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리를 반복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그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안전해지고 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은 실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제일 유익한 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정말 귀한 지체들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번 교사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교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준비될 모습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말씀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거 이제 교육 목표고 부분적인 거고요. 전체를 다 하자고요. 그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의 합당한 교사로서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신입교사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직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님 부탁하신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어진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29기 신입교사로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도와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